KBS 오디오북
제가 처음엔 제 약혼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건 아버지도 아실 거예요. 그건 단지 염려하는 마음에서였지 다른 이유는 없었어요. 아시다시피 그 친구는 까다로운 사람이니까요. 그가 고독한 생활을 하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 내 약혼에 대해 알게 되기란 거의 불가능하겠지만 그래도 혹시 그러지 않을까. 그렇게 되는 거야 제가 어쩔 수 없지요.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에게 직접 알리진 않으려고 했죠.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이 달라졌단 말이지. 이렇게 물으면서 아버지는 큼직한 신문을 창문 턱에 놓고 신문 위에다 안경을 놓더니 손으로 다시 안경을 가렸다. 네, 이제는 생각을 바꾸었어요. 그가 나의 절친한 친구라면 나의 행복한 약혼은 그에게도 경사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그에게 그걸 알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게 됐어요. 그렇지만 편지를 우체통에 넣기 전에 아버님께 사연을 말씀드리는 거죠. 게오르크 하고 아버지는 이가 없는 입을 크게 벌렸다. 들어봐. 너 그 일 때문에 나에게 상의하러 왔단 말이지. 그건 물론 칭찬할 일이야. 그렇지만 네가 지금 진실을 숨김없이 말하지 않는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아니지. 불쾌할 뿐이지. 난 문제 이외의 일은 건드리지 않겠어. 네 착한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에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났어. 아마도 그런 일에 대해서도 말할 때가 오겠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일찍 오른지도 모르지. 상점에서 내가 모르는 일들이 있어. 그런 일들은 내게 숨겨지지 않을 테지. 지금 나로서는 그런 일들이 내게 숨겨진다고 가정할 생각은 전혀 없단다. 난 이제 기력도 왕성하지 않고 기억력도 감퇴해서 많은 일들에 일일이 눈을 돌릴 수가 없단다. 이렇게 된 것은 첫째로는 나의 탓이지. 둘째로는 네 어머니의 죽음이 타격을 주었기 때문이야. 그 타격은 내게보다도 나에게 훨씬 더 컸단다. 그런데 그 사연에 대해 그 편지에 대해 말을 하겠는데 제발 부탁하지만 날 속이지 말아라. 너 정말 페테르부르크에 그런 친구가 있기나 하니. 게오르크는 당황해서 일어섰다. 제게 친구들이 있다고 쳐요. 수천 명이라도 아버지를 대신할 순 없습니다. 제 말을 아시겠어요? 아버지께서는 몸을 충분히 돌보지 않으십니다. 그렇지만 나이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점에서 저는 아버지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상점이 아버지 건강에 위협이 된다면 저는 내일이라도 그것을 영영 닫아버리겠어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위해 다른 생활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합니다. 아버지는 여기 컴컴한 곳에 앉아 계시는데 거실에 계신다면 햇볕을 보게 되죠. 아침 식사는 제대로 잡수시지도 않고 드는 둥 마는 둥 하십니다. 그리고 닫혀있는 창가에 앉아 계시는데 아버지께는 맑은 공기가 이롭습니다. 안 되겠어요, 아버지. 의사를 부르겠어요. 의사의 지시를 따르십시오. 방을 바꾸도록 하죠. 아버지가 앞방으로 옮기시고 제가 이 방으로 오죠. 아버지한테는 변화가 없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모든 걸 저한테 옮겨놓을 테니까요. 그렇지만 그런 일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지금은 좀 누워 계셔야 해요. 아버지는 지금 절대로 안정이 필요하십니다. 자, 제가 옷을 벗으시는 것을 거들어드리죠. 제가 할 수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아니면 지금 당장 앞방으로 가시렵니까? 그러시다면 잠시 침대에 누워 계시면 되죠. 그게 정말 좋을 것 같군요. 게오르크는 아버지 곁으로 바짝 다가갔다. 아버지는 백발이 흐트러진 머리를 가슴 위로 수그리고 있었다. 게오르크야, 가만히 앉은 채로 아버지가 나직하게 말했다. 게오르크는 곧 아버지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는 아버지의 지친 얼굴에서 눈동자가 눈 언저리까지 가득 차도록 커져 자기를 노려보는 것을 보았다. 넌 페테르부르크의 친구가 없어. 넌 늘 농담을 잘하더니만 나한테까지 그러는구나. 하필 거기에 친구가 있겠느냐? 도무지 믿을 수가 없구나. 아버지, 잘 생각해보세요. 하고 게오르크가 아버지를 의자에서 일으키자 아버지는 무척 힘없이 서 있었다. 그는 아버지의 잠옷을 벗겨드렸다. 제 친구가 우리 집에 다녀간 지가 곧 3년이 됩니다. 제 기억으로는 아버지께서 그를 특별하게 좋아하시지는 않았어요. 그가 내 방에 와 있었는데도 두 번이나 아버지에게 그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버지가 그를 싫어하시는 걸 전 잘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제 친구는 개성이 강합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아버지는 그와 이야기를 잘 하셨어요. 그때 아버지는 그의 말을 귀담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질문까지 하셔서 저는 여간 흐뭇하지 않았어요. 잘 생각하면 기억나실 겁니다. 그때 그는 러시아 혁명에 대해 믿어지지 않는 얘기를 했죠. 예컨대 그가 사업차 키예프에 갔을 때 폭동이 일어났는데 한 신부가 발코니에 서서 자기 손바닥에 칼로 십자를 새겨 그 손을 쳐들며 군중들에게 호소하는 광경을 보았다는 얘기를 했죠. 후에 아버지 스스로가 이 얘기를 가끔 되풀이하곤 하셨죠. 그러는 동안 게오르크는 아버지를 다시 앉히고 리넨 팬티 위에 입은 트리코 천의 바지와 양말을 조심조심 벗길 수 있었다. 별로 깨끗하지 못한 내일을 보자 그는 아버지를 소홀히 했다는 가책을 받았다. 아버지가 내일을 갈아입도록 신경을 쓰는 것이 분명 자기 의무인 것 같았다. 아버지를 장차 어떻게 모실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자기 약혼녀와 별도로 말한 것이 없었다. 그들은 아버지가 혼자 옛날 집에 남아 계실 것이라고 은연중에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지금 그는 자기네 새 가정에 아버지를 모셔야 되겠다고 단연 결심했다. 자세히 살펴보니 아버지께 해드려야 할 보살핌이 너무 늦지 않았나 싶었다. 그는 양팔로 아버지를 안아 침대로 옮겼다. 몇 발자국 침대로 걸어가는 동안 그는 자기 가슴에 달린 시계줄을 아버지가 만지작거리는 것을 보고 무서운 느낌이 들었다. 아버지가 시계줄을 어찌나 꼭 잡고 있는지 침대에다 아버지를 곧바로 눕힐 수가 없었다.